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어려웠던 결정으로 북한 문제를 꼽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방송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으로서 지금까지 가장 어려운 결정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북한과 전쟁 직전까지 갔었기 때문에 북한 문제가 매우 힘들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대통령직을 인계받을 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으로부터 북한이 미국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진정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지금까지는 현재 가고 있는 방향에 매우 만족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통상 문제 등으로 정충돌하면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못한 채 어제 폐막했습니다. 지난 1993년 APEC 정상회의가 시작된 이후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어제 미국과 중국이 무역과 안보 문제 등을 놓고 공개적인 이견을 표출하면서 공동성명 채택이 무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분쟁과 불일치를 일으키며 조화로운 분위기를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APEC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중국이 자국 산업의 이익을 위해 불공정한 무역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원유 수출을 계속할 것이라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오늘 텔레비전으로 방송된 연설에서 미국의 이란 원유 제재는 실패했다며 이란은 원유 수출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란 제재는 심리전의 일환이며 이란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또 미국은 자신들의 아프간, 예멘, 시리아 정책의 실패를 이란 탓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미국의 중동 정책은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과의 핵협정에서 탈퇴한 미국 정부는 지난 8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복원한 데 이어 이달부터는 이란산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 금융거래 등의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대 5자리의 내각교체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방송된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각교체 가능성과 관련해 셋 또는 넷 혹은 5자리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체 대상이 두 자릿수로 마무리될 수도 있다며 탄력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최근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과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해 그를 좋아하고 존중하지만 국경 문제에 대해 더욱 강경하게 대처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존 켈리 비서실장에 대해 우리는 잘 지내고 있으며 그가 하는 일 중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면서 언젠가는 켈리 비서실장이 옮기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지난 8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7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화재 현장에 대한 수색 작업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약 1,000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어제 산불이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진화 작업이 진전을 이루면서 65% 선까지 불길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주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산불 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캘리포니아주를 방문해 피해 현장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미국은 내년 4월 이전에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무장반군 탈레반과 평화협정이 타결되기를 희망한다고 잘메이 할랄자드 아프가니스탄 특사가 밝혔습니다. 할랄자드 특사는 어제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가 내년 대통령 선거일을 평화협정 체결 시한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내년 4월 20일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할랄자드 특사는 또 아프간 정부는 평화를 원한다며 탈레반도 평화적 수단과 정치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면서 화해와 평화를 위한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수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19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가장 어려운 결정은 북한 문제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해상보험회사 등 민간업계와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이 미국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차차 흐려져 낮에 북부지방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에는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영하 3도에서 영상 1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 진정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고 있는 방향에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가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18일 방송된 시사 프로그램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지금까지 가장 어려운 결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같이 답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전쟁 직전까지 갔었기 때문에 북한 문제가 매우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직을 인계받을 때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었다며 그때 오바마 전 대통령으로부터 북한이 미국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진정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지금까지는 현재 가고 있는 방향에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아직도 미사일 기지를 개발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질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자신은 그 같은 보도를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미국이 가야만 하는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좋았다며 북한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인들을 위해 위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이 세계 다른 문제들을 우려하면서 많은 경우 자국을 가장 뒤에 놓았다며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폭스 뉴스 인터뷰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북 협상에 대한 미국 내 회의론을 거듭 일축한 것도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북 정책 결정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했던 추측과는 다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즉흥적이라며 비판해왔습니다. 하지만 북한 문제가 취임 이후 가장 어려웠다는 발언은 관련 결정이 즉흥적이 아니라 심사숙고 끝에 이뤄졌음을 추정하게 합니다.
일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정상회담 결정을 즉흥적이라고 비판한 근거가 있는 건가요?
예, 뚜렷한 근거가 제시된 건 아닙니다. 그보다는 과거의 틀에서 벗어난 전격적인 결정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비판 논자들은 정상회담이 불량 정권인 북한에 정당성만 부여하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사를 신뢰할 수 없고 실무자들의 논의를 생략한 채 정상 간 담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탑다운 방식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진정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죠.
예, 자신의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일축한 겁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꾸준히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속았다는 비판이 있지만 개의치 않겠다는 겁니다. 현재의 방향에 대해 진정한 결정을 내렸다는 건 결정이 옳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과 미사일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면 합의를 위반한 것 아닌가요?
예, 합의 정신에 위배되지만 합의 위반은 아닙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활동 중단과 관련해 아직 미국과 아무런 합의도 한 게 없습니다. 핵미사일 활동 동결과 신고, 사찰, 검증, 폐기 등은 모두 현재 진행 중인 미북 간 협상의 핵심 의제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비핵화 조치와 새로운 관계 수립과 적대관계 청산을 위한 미국의 상응 조치가 단계적,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룬 성과에 대해 만족해하고 있죠?
예, 지금 가고 있는 방향에 매우 만족한다는 발언은 바로 그런 의미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자신이 직접 나서는 탑다운식 비핵화 협상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낸 건가요?
예,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한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또 풍계리 핵실험장이 폐쇄됐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폐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3명이 석방됐고 6.25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 55구가 송환됐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2012년 2.29 합의 당시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그리고 우라늄 농축 일시 중단의 대가로 24만 톤의 영양식품을 제공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조치에 대해 대가를 제공한 건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북한에 양보만 했을 뿐 얻은 게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과 다른 주장입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취한 조치는 한국군과의 연합군사훈련 중단이 유일합니다. 북한과의 정상회담 개최 자체가 큰 양보라는 지적도 있지만 회담 개최는 상호 필요에 의한 측면이 강한 만큼 이것을 양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미북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5개월이 지났지만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수그러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북 양측 사이에 신뢰가 없는 마당에 과거 30년간 성과를 내지 못했던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단기간에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미국과 영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해상보험회사 등 민간업계와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환적, 관행 등을 지적하며 업계에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해상보험회사들이 북한 선박에 대한 보험 제공 중단 등 불법 해상 활동 근절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16일 미국과 영국 정부가 이날 런던에서 해상보험회사와 상품 거래업자, 그에 관련 업계 대표자들과 만났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응해 민간 부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주로 논의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불법 환적으로 인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량이 유엔의 상한선을 크게 넘어선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보험회사와 상품 거래업자, 기타 다른 사업자들이 북한에 대한 정제유 공급이나 그 외 불법적인 북한의 해상 활동을 지원하거나 촉진하는 행위를 즉시 종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 당국자들이 지적했듯 미국 정부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돕는 어떤 개인이나 기관 혹은 선박을 제재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유엔의 제재 회피를 위해 계속해서 불법 운송 활동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유엔 제재가 금지하고 있는 활동에 연루된 선박들에 대한 보험과 기타 서비스 제공을 막기 위해 민간 해상업계와의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부와 영국 외무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국제연구기관과 해상보험업계 대표 등이 참여했으며 북한의 제재 회피 전술과 더불어 민관 분야 협력과 해상보험업계의 실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과 정부기관, 유엔이 협력을 강화해 북한과 연계된 운송을 탐지하고 막을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유엔 제재를 위반한 선박과 기관들의 보험 등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적극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부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달성에 계속 전념하고 있음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모든 나라들의 완전한 이행은 성공적인 외교적 성과를 내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 역시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계속해서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워싱턴에서 조명균 한국 통일부 장관을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헤더 노트 국무부 대변인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두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이 동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밀접히 공조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두 장관이 남북협력과 미북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나란히 유지될 수 있도록 조율을 심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안보협의회 개최 50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두 나라 군사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의안은 지난 30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50차 미한 안보협의회를 기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으로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상원과 하원 결의를 함께 담은 동시 결의안 형태로 제출됐습니다. 결의안은 미한 간 상호 신뢰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군사동맹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미한동맹은 양국 간 불화를 일으키려는 제3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계속 철통 같을 것임을 인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폐기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걸친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이번 SCM은 미한동맹의 공동비전과 미한방위협력지침을 이용해 군사협력을 넘어선 상호 신뢰의 미한동맹을 강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SCM은 한국군의 독립적 운용 역량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한국군이 방위 역량을 확장하고 현 정정협정 아래 미한연합군의 작전통제권을 맡을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SCM은 지속적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이고 증대하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SCM은 미국과 한국의 대체할 수 없는 우정과 동맹을 대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의회에 대북 협상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주문이 미 하원에서 제기됐습니다. 또 연방 하원의원 7명이 최근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북 협상 상황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달라. 연방 하원의 차기 외교위원장으로 유력한 민주당 소속 엘리엇 앵겔 의원이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VOA가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앵겔 의원은 미북 협상과 관련해 행정부와 하원 외교위원회 간 실질적인 소통 부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문제가 주요 국가 안보 현안이자 미국민들의 큰 관심사인 만큼 행정부는 소관위원회 위원과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앵겔 의원은 특히 대북협상팀의 핵심 인사인 폼페오 국무장관과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 등을 통한 정기적인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했습니다. 또 보고 내용에는 미북협상 진행 상황과 인도주의적 우선사안에 대한 진전 등은 물론 민감한 기밀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프로그램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긴급한 인도주의와 인권 문제도 동시에 다뤄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을 인도주의적 우선순위로 제시했습니다. 미 하원 의원들이 미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제기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VOA 취재 결과 최근 1개월여 동안 앵겔 의원을 포함해 적어도 7명의 하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캐롤린 말로니 의원은 이달 1일, 톰 스워치 의원과 그레이스 맹 의원은 지난달 18일, 또 하원 외교위 아퇴소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브래드 셔먼 의원과 제럴드 코널리 의원, 티나 티투스 의원은 지난달 1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각각 발송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을 진전시키면서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인도주의적 우선순위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이 북한에 사는 가족과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공식적인 메커니즘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2000년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21차례나 성사됐지만 많은 미국인들은 여전히 한국전쟁 이후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다며 특히 이들 중 상당수가 고령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시 최대 관심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낸 의원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한인들이 많이 사는 뉴욕과 버지니아, 로스앤젤레스 등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 시민의 석방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한 북한과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관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6일 성명을 통해 북한에서 미국의 이익 대표국인 스웨덴이 미국 시민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준 것을 감사하게 여긴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 시민의 안전과 안녕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중순 불법 입국해 억류된 미국인을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북핵 협상 가운데에도 인권 문제를 경시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이런 노력과 더불어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유엔 제3위원회에서 이번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북한 인권 문제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상당히 긍정적인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So I think it's a very positive step forward. Human rights is still important. Human rights is still an issue of concer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North Korea needs to know that.
킹 전 특사는 16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이 올해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탈퇴하면서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여부에 의문이 제기됐지만 결국 채택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관계 개선에 나선 중국과 러시아 역시 이번 결의안을 표결 없이 처리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은 괄목할 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베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14년 연속 채택된 결의안이지만 올해는 중요한 의미를 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significance this year is that the internet is that the world community is expressing its concern about the gravity of the human rights.
미국 협상이 비핵화에만 초점을 맞춤에 따라 인권 문제를 경시하지 말라는 국제사회의 의사가 표출됐다는 설명입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또 같은 결의안이 채택됐다는 것은 지난해와 다른 미북 간 정치적 분위기가 조성됐음에도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결의안에 유엔 장애인 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 등 인권 개선을 위한 미미한 조치들이 담겼지만 이 같은 조치들이 기본적인 북한의 인권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resolution mentions small steps that have been taken, like allowing entry to the disability special rapporteur of the UN, but that basically the North Korea's situation has not improved.
코헨 전 부차관보는 또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에도 주목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는 한국 정부가 자칫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 기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국제사회와 한 목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루튜 사무총장은 이번 결의안 채택이 북한과의 외교를 지속하면서도 인권 문제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Although diplomacy with North Korea continues, probably summit diplomacy with North Korea will continue. Human rights
스칼루트 총장은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북한에 대한 외교적 노력으로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 내용이 다소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내용이 담긴 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킹 전 특사는 올해 미국이 전례 없이 결의안 이반 단계에서부터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That's quite unusual because that's certainly not been the past practice. The United States has not been as active on human rights.
과거엔 그런 일이 없었으며 상당히 드문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킹 전 특사는 미북 간 진행 중인 협상이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10개월 동안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며 이는 그 이전 10개월 동안의 태도와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유럽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은 북한 인권 결의안을 환영하면서도 인권 개선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보다 상징적 조치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여 년 전 북한을 탈출해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유럽 북한인권협의회 박지현 간사는 14년째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을 압박해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국제사회가 아무리 이렇게 압박을 해도 사실은 이건 그냥 정의짝에 불과한 압박이잖아요. 행동이 없잖아요.
네.
목소리와 그리고 보고서, 정의짝에 의한 보고서가 아니고 행동, 그리고 행동에 의한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만.
박 간사는 특히 중국에서 자행되는 강제북송 문제를 언급하며 이를 막지 못하면 고문과 처형 등 북한의 인권유린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보다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종합적인 전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러한 것이 없어가지고 좀 아쉽고 제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탈북자 제임스 리 씨는 이 같은 국제사회의 노력이 김정은에게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정상국가 대열에 들어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체제 유지 문제에서 낡은 방식을 다 버리면서라도 국제사회에 들어오겠는지를 이제 뭐 본인이 선택하는 면도 있겠지만 국제사회에서 압박을 해서 유도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조건이라기보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한국 등 6개국 과학자들이 유령 입자로 알려진 중성미자 검출기로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장 가까이 접근하지 않아도 북한의 원자로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 중국, 일본, 한국 등 6개국 물리학자들은 최근 과학 저널 사이언스의 서한 형식으로 게재한 글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 중성미자 뉴트리노 검출기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서한 작성에는 미국의 매사추세츠 공대와 스탠포드대, 예일대 버지니아 공대, 영국의 리버풀대, 그리고 독일 막스 플랑크, 중국의 고에너지 물리학연구소, 그리고 한국의 기초과학연구원 지하실험연구단과 서울대 등에 소속된 15명의 연구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중성미자는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 가운데 가장 가벼운 입자로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며 다른 물질과 거의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관측이 힘들어 유령입자라고도 불립니다. 이 입자는 빅뱅 또는 태양의 핵융합 등의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핵연료 분열 시 인공적으로 생성되기도 합니다. 연구원들은 중성미자 검출기는 원자로의 열출력과 연료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며 영변 핵시설 주변에 이 검출기를 설치해 원자로 건물 내부 접근이나 작동 기록이 없이도 원자로 폐쇄나 민수용 전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한 작성에 참여한 패트릭 후버 버지니아 공대 물리학 교수는 1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존 검증 도구는 원자로 내부에 최소 10에서 15cm 정도 가까이 설치돼야만 원자로 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You always needed the detector to be underground.
Right.
Not very deep, but at least 10, 15, 20 meters so that you could operate the detector.
그러나 원자로 외부에 있는 화물 컨테이너나 트레일러 또는 트럭에 중성미자 검출기를 설치하면 원자로 내부에 접근하지 않아도 기존 검증 도구와 같은 수준으로 원자로 활동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훨씬 높다는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원자로에서 10에서 3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소규모 중성미자 검출기를 설치하면 해당 원자로에 있는 플루토늄 양을 파악할 수 있으며 원자로 100에서 200m 인근에 설치하면 원자로 가동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then you can maybe get as far as away as 1 km. In the case of Yongbyon, and that's actually shown in
또 영변 핵시설의 경우 중성미자 검출기를 원자로에서 최대 1km까지 떨어진 지점에 설치해도 원자로 활동을 파악할 수 있다며 영변 약산의 터널을 설치해 이곳에 약 30톤 대규모의 중성미자 검출기를 설치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성미자 검출기는 우라늄 모니터링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원자로 가동 여부와 플루토늄 관련 모니터링을 위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설치 비용과 관련해선 과거 미국에서 실험용으로 4톤 규모의 중성미자 검출기가 설치될 때 약 500만 달러가 투자된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는 더 많은 비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원들은 서한에서 합의 준수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북한 입장에서도 중성미자 검출기는 매력적일 수 있다며 원자로 접근을 최소화하고 원자로 가동 기록이 중지된 이후에도 가동 기록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적했습니다. 후배 교수는 대북 협상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중성미자 검출기와 같은 검증 옵션이 있다는 점을 알고 북한과 합의를 노출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제안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at we want to make sure is that the people who in the end will be sitting at the table and negotiate an agreement know that this option exists.
또 제안의 세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과학 저널에 게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는 일부 선박이 여전히 운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독자 제재 선박이기 때문에 입항은 가능하지만 이들 선박과 거래하는 나라와 기관, 개인들에는 2차 제재의 위험성이 따른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 선박 101척 중 위치가 확인된 선박은 모두 12척입니다. BOA가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을 살펴본 결과 자국에 머물고 있는 5척의 선박을 제외한 7척의 선박이 최근 일주일 사이 다른 나라 항구나 공해상에서 발견됐습니다. 선적별로는 북한과 러시아 선적 선박이 각각 2척씩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과 벨리즈, 코모로스 선적의 선박이 1척씩이었습니다. 북한 선박들은 화물선인 청운호가 지난 1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 정박한 기록을 남겼고 고산호는 지난 8일 일본 후쿠오카 인근에서 항해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러시아 깃발을 달고 있는 두 척의 선박은 지난 8월 21일 미국 정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패티잔호와 세바스토폴호입니다. 이 중 패티잔호는 16일 중국 저우산 인근 앞바다를 운항하다 현재는 자취를 감췄는데 당시 목적지를 부산으로 입력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미국의 제재가 발표될 당시 부산항에서 수리를 받고 있던 세바스토폴호는 아직까지 부산 앞바다에 머물고 있습니다. 세바스토폴호는 한국 정부로부터 지난 10월 초 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받은 뒤 하루 만에 풀려난 바 있는데 이후 한 달이 넘도록 부산항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16일 BOA에 세바스토폴호는 억류 상태가 아니며 언제든 출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선박들은 중국과 필리핀 인근 바다에서 발견되는 등 활발한 운항 흔적을 남겼습니다. BOA가 추적한 7척의 선박들은 모두 미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실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 오르는 방식으로 독자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닌 만큼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입장에선 특별히 입항을 금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 전문가들은 미국이 독자 제재 명단에 올린 선박의 입항을 허가할 경우 2차 제재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자문관을 지냈던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제재 선박이 입항 후 벌이는 모든 활동은 미국 달러 거래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That is unloading the ship that is selling fuel to the ship that is you know selling insurance to the ship. What have you? Any financial transaction.
선박의 하역 작업을 하거나 주유를 하는 회사 또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 회사들은 모두 미국 달러로 거래를 할 수밖에 없어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금융기관과 연계된 계좌를 이용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 경우 미 재무부와 법무부는 해당 자금을 동결하고 몰수하는 것은 물론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고 스탠튼 변호사는 밝혔습니다. 여기에 관련자들이 거래하는 은행이 미국 금융 시스템과 연결돼 있다면 이 은행에까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등 적지 않은 파장이 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재무부가 제재 대상을 지정할 땐 왜 그 선박이 제재됐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treasury designations always explain why the ship is designated or they should explain the reason for the designations.
그러면서 이는 문제의 선박에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근거가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는 이런 근거가 있을 때 각 회원국들이 문제의 선박을 억류하고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미국 제재 선박의 입항을 허용한다면 이런 과정 또한 병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미 재무부에서 테러 금융 분석관으로 활동했던 조너선 셴저 민주주의 진흥재단 선임 부소장도 각 나라들이 미국 제재 선박의 입항을 거부하고 즉각 위치 정보를 미 재무부에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무부의 제재 선박과 거래를 한다는 건 그 대상이 정부나 개인 혹은 사업체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큰 위험이 따른다며 그 어떤 누구도 미국 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외 자산 통제실에 조사를 받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셴저 선임 부소장은 미국의 제재 시스템은 위반을 한 사람들에겐 여전히 가장 중대한 결과를 낳도록 만들어져 있다며 스스로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핵신고와 제재를 둘러싸고 심각한 교착 국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은 핵 경제 병진 노선도 다시 거론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8일 예정됐던 미북 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이후 미국이 대북 정책에서 최대 압박 쪽으로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9일 워싱턴 포스트 신문 기고문에서 북한에 대해 전례 없는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계속 가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유지할 것을 국제사회에 요구했습니다. 이어 펜스 부통령은 13일 도쿄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도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 압박과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pressure campaign will continue. The sanctions will remain in full force.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9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외교안보 대화 뒤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이행하는 데 있어 중국의 협력이 비핵화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북 제재를 다 잡아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The importance of remaining united in the pursuit of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in North Korea.
또 미국 재무부는 11월 7일 미국 내 북한 관련 자산 6,340만 달러를 동결 조치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9차례 117건의 독자 제재를 가했습니다. 북한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0월 말 강원도 원산의 갈마 관광지구 건설 현장을 시찰하면서 대북 제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적대 세력들이 우리 민의 복리 증진과 발전을 가로막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굴복시켜보려고 악랄한 제재 책동에만 어리석게 광분하고 있지만
또 지난 2일에는 외무성사나 미국연구소 권정근 소장의 논평을 통해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않으면 핵경제 병진 노선을 다시 추구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연구소의 레디닉시 선임연구원은 제재를 풀지 않으면 다시 핵개발을 할 수도 있다는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Well, the North Korean statement the other day was interesting in that you had this warning that they might resume.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6일 보란 듯이 최근 새로 개발된 첨단 전술무기 시험을 현지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은 공통의 기반과 상호 신뢰가 부서지는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다고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지낸 케네스 큐노네스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It is serious because nothing is going forward. They have not any.
문제는 미국과 북한 모두 한 걸음씩 물러서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선 북한은 자신들이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따른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합니다.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했으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했고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도 철거를 시작했고 약속했던 미군 유해도 송환했다는 겁니다. 또 영변 핵시설도 폐기하겠으니 미국이 이제는 제재를 풀라는 겁니다. 한국의 국책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남아프리카 방식의 자발적 비핵화입니다. 즉 자기들이 스스로 원한 부분을 비핵화한 다음에 각 단계별로 보장과 보상을 받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풍계리나 풍계리 폭파나 동창리 미사일 발사 엔진 시험장 해체는 누가 시킨 게 아니고 북한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선택한 다음에 폐기하고 절차에 들어가고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의 생각과 평가는 다릅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한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비핵화 조치는 한참 미흡하다는 겁니다. 가령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했지만 전문가들의 사찰과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동안 어떤 종류와 규모의 핵실험을 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핵신고와 사찰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북한 스스로 핵설과 플루토늄, 우라늄 같은 핵물질, 그리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내역을 신고하고 이후 이를 검증하고 폐기하자는 겁니다. 핵신고와 검증을 하지 않으면 북한에게 전모를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몇몇 핵시설을 폐쇄하더라도 얼마나 비핵화를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비핵화 과정이 중단되면 북한의 핵능력이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핵신고와 사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북 제재를 풀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자신도 대북 제재 해제를 바라지만 그러려면 북한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Now, I'd love to take the sanctions off, but they have to be responsive too. It's two-way street. But we're not in
미북 관계에서 예정됐던 회담이 돌연 취소돼 교착 국면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올해 미북 관계는 5월과 8월 두 차례 교착 국면을 겪었습니다. 지난 5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북한의 거친 담화를 문제 삼아 미북 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ased on the recent statement of North Korea, I have decided to terminate the planned summit.
그러자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5월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회담 직후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의사를 밝혔고 이를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에 이어 다시 한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과 북한은 보름 뒤인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미북 교착 상황의 원인은 북한이 제공했습니다. 8월 23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자신이 다음 주 새로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함께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I will be traveling to North Korea next week to make further diplomatic progress.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계획은 하루 만에 뒤집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 다음 날인 24일 폼페이오 장관에게 북한을 방문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미 CNN 방송에 따르면 그날 아침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비핵화 협상이 결단이 날 수도 있다는 내용의 비밀 서한을 보냈는데 이를 본 트럼프 대통령이 방북을 취소했다는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취소되고 미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수석 협상가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문 대통령은 9월 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5명으로 구성된 대북특사단을 평양에 파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 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비핵화할 용의를 밝혔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방북을 마치고 9월 6일 공개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과 미국 간의 그 70년간의 그 적대 역사를 청산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
이어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최초로 자신의 목소리로 비핵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그러자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0월 7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비핵화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논의했습니다. 이렇듯 올 5월과 8월 발생했던 두 차례 미북 교착 상황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 노력으로 돌파구를 만들고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는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북 제재 해제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이제 북한이 원하는 부분이죠. 근데 미국이 원하는 건 신속한 비핵화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물론 이제 미국도 설득하는 과제도 있지만 지금 북한의 선제적인 비핵화를 추가적으로 설득해내는 과제가 지금 남아 있다고 보는 거고요. 만일 북한이 추가적인 선제적 비핵화 조치를 한다 그러면 명시적으로 미국도 계속 종전선언을 거부하는 걸 고집하거나 아니면 대북제재를 오히려 강화한 이런 국면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역할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대로 12월에 서울을 방문하면 이 자리에서 뭔가 미국과 북한이 모두 받아들일 만한 중재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를 토대로 미북 고위급 회담이 재개되고 2차 미북 정상회담도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에 정착한 3만 2천여 명의 탈북민은 남북통일의 마중물 혹은 먼저 온 통일로 불립니다. 이들의 한국 정착 경험 사례를 나누는 행사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함경북도 샛별군 출신의 물리치료사 노은경 씨 이야기가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건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저는 함경북도 샛별군에서 사랑이 넘치는 부모님의 외동딸로 태어났지만 할아버지께서 국군 포로셨기에 저희 가족에게는 삶의 희망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살기 위해 목숨을 건 탈북을 하였고 수많은 우여곡절을 견디고 이겨내며 1년 만에 할아버지 고향인 강주 광역시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홍빛 드레스를 입고 긴 생머리를 뒤로 넘긴 평범한 청년 노은경 씨가 목숨을 건 탈북 이야기를 꺼내자 많은 청중이 그녀의 얘기에 집중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이란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10시간 이상을 공부하였고 주말에는 교회 언니 오빠들에게 부족한 부분에 대한 과외를 받으며 피나는 노력 끝에 중학교 1년, 고등학교 1년으로 검정고시에 합격하였습니다.
15살의 나이에 가족과 함께 새로운 조국 한국에 정착해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은 어엿한 물리치료사가 된 노은경 씨. 노 씨가 지금과 같은 성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건 힘들 때마다 주위에서 따뜻하게 격려하고 도와줬던 여러 한국인들, 그리고 딸을 위해 헌신한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대학원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사회복지사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어, 조금만 쉬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 때면 저희가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응원 오신 우리 엄마였습니다. 저에게
아버지는 국군포로인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삼형제 가족이 모두 한국에 왔지만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어머니는 명절 때면 부엌 한쪽에서 북의 가족을 그리워하며 울고 계셨다는 겁니다. 노 씨는 그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 장면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찢겨졌어요. 우리 엄마는 나 때문에 희생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런 결심을 하게 됐어요. 엄마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다.
두렵고 절박한 도전의 나날들을 거쳐 어엿한 전문인이 된 노은경 씨. 내년 봄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라며 애인과 함께 찍은 사진까지 보여주며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노 씨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탈북민들의 정착 경험 사례 발표 대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 대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탈북민들의 정착 지원을 담당하는 남북하나재단은 5년 전부터 탈북민들의 경험 사례를 통해 다른 탈북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재단 고경빈 이사장입니다.
평안하고 자랑 고향을 떠나 우리 사회에서 꿋꿋하게 정착해가는 북한인 탈북민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입니다. 이분들의 이야기가 하나원생들에게 정착 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또 다른 분들에게는 북한이탈 주민을 이해하고 가까운 이웃으로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32,147명의 탈북민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정착금과 임대아파트, 취업장려금, 교육지원비 등 여러 혜택을 받지만 북한과 판이하게 다른 문화와 체제로 인해 초기 정착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겪은 인민반 생활의 특징을 최근 책으로 펴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김석현 교수입니다.
인민반 속에서 눈에 띄지 않는 구성원으로 살아남는 게 북한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큰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규칙을 적극적으로 지키거나 아니면 따라가면서 어쩔 수 없이 지키거나 그런 선택의 폭은 있는데 규칙을 안 지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거죠. 그랬더니 아무도 규칙을 제시해 주지 않아요.
가령 쓰레기 분리수거는 북한의 인민반장처럼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한국에선 당연히 해야 하는 시민의 의무지만 탈북민들은 이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무시를 받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인민반장이 쫓아나와서 감시도 안 하고 그런데 이거를 잘못 분리수거를 해놓으면 예의 없는 사람이 되거나 환경의식이 떨어진 사람이 되거나 아주 뒤떨어진 사람이 되거나 아주 몹쓸 사람이 되거나 이 사람한테는 그게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누가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면 자기가 잘할 텐데 왜 아무도 나한테 얘기를 해주지 않고 갑자기
물론 하나원 등에서 미리 교육을 받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것을 이론을 통해 다 습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이날 심사위원을 맡은 북한 출신의 현인의 남북하나재단 이사는 다행히 탈북민들의 정착 역사가 길어지면서 갈수록 안착하는 탈북민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착이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살아보느라 하면 나날이 해가 계속되면 될수록 정착을 도달한다는 걸 탈북자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자랑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희망의 빛이 그대에게 하는 말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정착 경험 사례 발표 행사엔 예선을 통과한 9명의 탈북민이 나와서 한국에서 겪었던 성공과 실패, 좌절, 희망, 열정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가톨릭계에서 운영하는 생태마을에서 일한 지 4년 만에 과장으로 승진한 주창덕 씨는 정착 초기에 겪었던 어려움을 나누면서 조급해하지 말자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저는 우리 탈북민들이 부드럽다는 동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리가 이 땅에 정착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착도 하나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자신을 준비해 갈 때 이 땅에 얼마든지 우리가 펼칠 자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만 70살인 조정숙 할머니는 12년 전 한국에 입국한 뒤 성실하게 일해 북한의 가족 8명을 한국으로 모두 데려온 경험을 나눠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어들이 한 집, 어휘 한 집, 가사 도우미 일을 했고 모텔 청소, 방문 식당 설거지, 한자 감정 일을 하면서 딱 찍는 대로 일해 번 돈을 가지고 저희 가족 8식구로 몽땅 한국에 데려온 데 성공했습니다.
가족이 자신에게 영웅 칭호를 주었다며 기뻐하는 조 씨는 은퇴한 뒤 여러 악기를 배워서 예술단원으로 봉사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 이마도 살게 해주고 우리 가족 모두를 한 품에 안아주신 대한민국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행사를 후원한 통일부의 천혜성 차관은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기 때문에 이들의 경험은 통일을 위한 기록이자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누구도 가보지 못한 통일의 길에 먼저 온 사람들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탈북민들의 우리 사회 정착 경험은 개인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분단사이고 통일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 차관은 모든 탈북민이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한국에서 개척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